부록의 나이에 접어든 정진 촬영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대해서 정 목사님한테 한두달 전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이제 출장을 가시는데 누군가는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제 저한테 부탁을 하셨어요. 그 뒤로부터 오늘까지 참 부담이 너무 컸습니다. 여기 서신 분들은 뭐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자리인데 특히나 설교를 하기 위해서 또 선다고 하니 너무나 마음이 좀 어렵고 부담스럽고 무거웠던 게 사실이에요. 아마 오늘 밤은 좀 편하게 잠을 잘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 목사님이 아, 우리에게 어떤 그 목자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고 더 깊이 있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또내 마음에 맞는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먹이리라. 사도행전 20장 28절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우리에게 목양자, 감독자로 정 목사님을 허락하신 게 너무 참 감사되고, 또그 말씀이 굉장히 또 영의 양식이며, 아주 좋은 초장과 또 잔잔한 물가로 쉼을 허락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우리에게 영양 만점인 그런 영의 양식이 아닌가 새삼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영양가가 좀 다소 낮은 그래서 그냥 밥에다가 물 말아서 김치 한 조각 얹어서 그렇게 먹는다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덜저 앞에 있는 형제가 하는 말이 좀덜 거슬리고 좀덜 힘드시지 않을까라는 위로를 좀 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의 양식으로 굶기지 않는다. 물에다 밥은 말아 먹을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의 양식은 굶기지 않는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이며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그한 몸에 모든 지체가 많아도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시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몸은 한 지체가 아니요 여러 지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직도 목숨이 부지하여서 하나님께 찬송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우리가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 교회에 많은 어려움들과 또 힘든 것들, 이런 것들을 다한 마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욱더 끈끈한 우리 교회가 될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시는 정동수 목사님, 지금 미국 출장 중에 계십니다. 다시 다니시는 길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목사님의 증언과 말씀을 통하여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또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 많은 교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며 돌아오시는 길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 많은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참 마음이 어려워서 이 자리에 오기도 힘든 그런 성도님들도 계셨을 것이고, 정말 너무나 어려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찾아가 주시어서 그들에게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기도조차 할수 없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라면 하나님 그 마음을 보듬어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기도함에도 바뀌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있다면 하나님 마음을 돌이켜 줄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상황과 그들의 마음이 오로지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 계획한 바대로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고통으로 어려워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고쳐주실 수 있음을 믿사오니 그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키워주시고 더욱더 강건하여져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자격도 없는 자가 이렇게 섰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여기 서 있는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우리 지지난주 목사님 설교에서도 그렇게 표현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신약 성경에서 가장 분량이 많은 29장에 걸쳐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 서신으로 권면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많은 성경 말씀으로 성경을 할애해서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많은 애틋함을 가지고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굉장히 많이 사랑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으로 봤을 때 생각해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현재 로마 가톨릭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은 이 한국 교계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우리 교회가 주장하는 것들, 우리 교회가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공격과 비방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원치 원치 않든 여러 가지 어려움에 빠져 있는 현실인 것이죠. 우리에게 추구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죠.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완전성, 이것에 대한 믿음과 확신, 그리고 비형식의 신약 교회, 자발성을 담보하는 헌금의 원리, 또 풀링이라고 하는 전혀 색다른 교회 건축의 방식들. 이런 것들이 기존에는 하는 것들이 아니고 해온 것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들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원치 않는 문제에,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던 게 현실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많은 공격과 어려움에 있었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많은 분량으로 채우셨던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런 말씀이 곧 사랑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지금의 우리의 어려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이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으로 생각해 볼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교회와 성경, 그리고 목사님에 대한 여러 비방과 공격, 아니, 이보다 더 크게 찾아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자세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일 것이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시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하는 이런 시기에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서 이것을 넘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 되기 위해서 이 교회의 어떤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그 차원이 아니라 하나 되기 위해서 각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오늘은 그것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과연 이 교회에 속해 있는가? 나는 과연 이 교회에 속해 있는가? 이것을 한번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교회에 다닌다라고 하는 것과 교회에 속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다니는 거는 그냥 누구나 올수 있어요. 아, 이 교회 한번 가볼까? 가볍게 올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속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결단이 필요하고 그리고 결심이 필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에 속한다는 것, 교회에 속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교회에 속한다는 것, 교회에 속한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보시는 고린도전서 12장은요, 이 문제 많았던 그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었다. 그 하나님의 선물을 통해서 너희가 교회에 속하여서 그 선물을 활용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라고 하는 그런 취지와 그런 차원의 설명들이 오늘 본 고린도전서 12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초대교회 영적 선물들은 하나님의 어떤 비범한 그런 형태로 특별하게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장의 8절에서 10절까지를 보시면 이 8절에서 10절까지가 바로 그런 특별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어떤 비범한 은혜의 형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선물들을 준 것에 대해서 남용하지 못하도록 실제적으로 교회에서 그 선물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12장에서부터 14장에 걸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영적 선물들, 성령님으로 받은 영적 선물들을 통해서 성도들과 함께, 다른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참다운 열매를 맺는 것, 이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7절 말씀해 보면 이런 성령님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모든 이들에게 유익을 얻게 하려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각자에게 주신 영적 선물이 한 몸을 이룬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가, 이것이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럼 현재 우리 교회에 적용을 해본다 그러면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각각의 지체로서 어떤 역할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것인가? 우리가 이 교회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이고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속하는 것, 어떤 게 교회에 속한다는 것인가? 조건과 그리고 그 교회에 속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자가 예수님을 저주할 수 없다는 거고요.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자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른다 그래요? 주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주라고 부른다. 이것과 같은 맥락으로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자, 3절 말씀과 13절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교회에 속하는 자는 반드시 구원받은 자여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 침례를 통해서 일생에 단한번 성령 침례를 통해서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만이 교회의 지체가 되고 교회에 속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성령 침례를 통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뭘 이룬다 그래요? 한 몸을 이룬다 그래요. 한 몸을 이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교회를 모으시는 원리가 참 신기하고도 놀라운 게 뭐냐면 한 개인이 있으면 그 개인에게 개인이 하나님을 믿게,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 침례를 부어주세요. 즉 구원받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심을 통해서 이 구원받은 사람이 뭐가 되냐면 한 지체가 돼요. 멤버가 된다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사람은 요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 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한몸 안에 다 뭐가 되는 거냐? 지체, 멤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한몸 안에 지체가 되면 결국 뭐가 되냐? 그냥 한몸 안에 있는 게 됩니다. 몸 자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 지체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모으시는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속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 조건이 뭐냐? 바로 구원받은 지체들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교회 다닐 수 없습니까? 교회 다닐 수 있어요. 구원과 상관없이 교회에 다닐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이 볼수 있죠. 교회를 그저 자기의 명예를 쫓는 수단이라든가 아니면 친목의 수단이라든가 예, 사람들을 만나는, 그저 만나는 게 좋아서라고 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교회에 속할 수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가 될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했다, 또는 구원의 확신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간단합니다. 구원의 원리는 너무나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제거하시고 이기셨다. 그 죄에 내가 포함된다. 그 죄인에 내가 포함된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가 될수 있다는 것을 이 시간에 믿지 않으신 분들은 반드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을 볼게요. 자, 4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이나 같은 성령이시고, 직무는 다르나 같은 주시며, 활동은 여러 가지이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같은 하나님이 계시되. 자, 4절에서 6절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같은 성령, 같은 주,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은 거냐면, 선물과 직무와 활동을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교회에 속하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이런 하나님, 한 하나님으로부터 직무, 선물, 활동들을 부여받았다는 겁니다. 이거를 한꺼번에 이야기하면 어떤 역할, 교회에서의 역할을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그 역할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바로 교회에 속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교회에서의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내가 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나에 대한 생각, 두 번째는 교회에 대한 생각입니다. 자, 나에 대한 생각은 뭐냐? 이 교회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로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내가 찾아왔는데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신, 내 마음을 움직이신 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에 발걸음을 하신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에 인도하셨구나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교회에서는 뭐냐? 자, 교회는요, 이 교회 안에서 내 역할이 무엇인가, 내 역할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찾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이제 교회에 속하는 방법인 겁니다. 이 교회에 내가 왔는데, 그럼 나는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 주신 선물과 직무와 활동,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떤 걸할수 있을까? 관심을 갖고 둘러본다는 얘기죠. 근데 뭔지 모르겠다, 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은요, 이렇게 쭉 둘러보는 가운데 부담되는 게한 가지 생겨요. 아, 저 쓰레기통이 계속 차는데? 저거 좀 치워야 될것 같은데? 아, 주방에서 저렇게 설거지 하는데? 아우, 너무 힘들겠는데? 아우, 저렇게 밥하는데 이게 많은 사람들 밥을 하는데 아이고 힘들겠다. 저 밖에서 이 추운 겨울날 교통을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차량을 지도해 주시는 그런 분들이 계신데 아이고 너무 춥겠다. 그게 내가 할수 있는 첫 번째 역할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런 부담들이 있으시다면 바로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고, 내가 이 교회에 왔는데, 이 교회가 과연, 내가 할수 있는 역할들을 하는 것에 합당한 교회인가? 그것을 알아보려면,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철학과 문화, 가치, 이런 것들을 좀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랑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가 과연 나랑 맞는 교회인가라는 것을 한번 꼭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 속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철학과 문화가 무엇인지 우리 목사님께서 한번 강의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강의에 대한 것을 제가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요약한 걸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이 교회가 내가 속할 만한 교회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침례교회의 철학과 문화 요약. 하나님의 근본 속성인 거룩함을 중요하게 여긴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성도와 세상의 분리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 즉 예배, 섬김, 교제, 교육, 의복, 언행, 음악 등은 모두 하나님의 거룩함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우리 교회는 성도의 영혼의 자유, 곧 양심의 자유를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믿는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고귀한 자유의지를 바탕으로 형식과 계급 체계를 배제한 신약 교회를 추구한다. 십자가 사건 이후로 모든 성도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함을 믿는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비의식 예배를 드린다. 헌금 또한 성경의 원리에 따라 자발적으로 드리며 강제하지 않는다. 직무의 계급화를 막기 위해 직무의 호칭을 배제하고 직무의 임기를 갖는다. 우리는 모든 교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믿으며 지역 교회의 자치권을 인정한다. 우리 교회는 1611년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담은 완전한 성경이라고 믿는다. 이를 충실하게 번역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으로 모든 예배, 성경 공부, 교육에 사용한다. 성도는 언행에서 마땅히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며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행한다. 성도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예, 아니오를 확실히 하여 교회의 삶에서 위선과 가식을 척결하도록 노력한다. 가정을 교회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여 가정을 올바로 세우는 것에 최선을 다한다. 오래 출석한 성도는 주인 행세하지 말고 주인 의식을 가지고 섬긴다. 우리는 우리의 국가를 사랑하고 동성애, 낙태, 이슬람 확산 등에 반대한다. 이게 목사님께서 설명하신 사랑침례교회의 철학과 문화입니다. 동의가 되시나요? 혹시라도 한 가지라도 동의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생각도 해보시고 고민도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교회에 속하기 위해서는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철학과 문화, 가치라고 하는 것에 내가 동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 될수 있는 거거든요. 교회의 철학과 가치에 대한 동의, 이것은 강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원 가입할 때 체크를 하잖아요. 그 체크하는 것 등들을 통해서 강제로 해라 마라, 들어오라 마라, 나가라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동의하는 것은 자발적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개인의 영혼의 자유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다. 영혼의 자유를 우리 목사님은 양심의 자유 이렇게 얘기도 하셨어요. 저는 거기다 하나를 좀더 넣고자 합니다. 영혼의 자유, 양심의 자유로, 아, 내가 이 교회를 가야겠구나. 내가 이 교회에 들어가야겠구나. 그것은 결국 뭐의 문제로 귀결되는 거냐면 선택의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즉, 영혼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선택의 문제, 즉, 선택의 자유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자,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선택에 대한 좋은 말을 찾아보니까, 1948년도 노벨문학상 수상자, 영국의 T.S.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뭐 구원받은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선택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글을 남긴 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것이든 저것이든 하나를 선택한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만 한다. 결국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뭘 동반한다는 거죠? 책임을 동반한다는 거예요. 영혼의 자유를 통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분명히 있다. 하지만 선택을 함과 동시에 뭐가 뒤따르냐? 책임이라는 게 뒤따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교회를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은 무엇일까? 우리가 이 교회를 선택했어요. 내가 영혼의 자유를 가지고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르는 책임은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좀 전에 읽어드린 사랑침례교회의 철학과 문화에서 내가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한번 쭉 살펴보면서 그것들을 직접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본다 그러면 교회의 리더들이 있습니다. 목사님을 포함한 교회의 리더분들이 계세요. 이 교회의 리더들의 지도가 합당한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것을 따를 수 있는 책임이 또 부여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속했다라고 한다면. 교회 리더의 지도가 이끌어 나감이 합당하다라고 하면 우리가 따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한 구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예, 히브리서 13장 7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깊이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고 다스리는 자까지가 주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고 다스리는 자. 이걸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교회 리더들. 그죠? 교회 리더들. 자, 이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깊이 살펴보고, 즉, 교회 리더들의 행실의 결말, 즉, 그들의 열매를 깊이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어떻게 하래요? 따르라 그래요.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교회의 리더, 목사님을 위시한 교회의 리더들이 있어요. 이 교회의 리더들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데, 그 이끌어 나가는데 저 사람들이 과연 잘하고 있나라는 것을 잘 살펴보라는 거죠. 그들의 열매가 어떤지를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 열매가 합당하다면, 그 열매가 좋은 것이라면, 뒤에 따르는 책임이 뭡니까? 그들을 따르라라는 겁니다. 그들을 따르라. 그래서 교회에 속한다. 그 속한 교회가 리더들이 바르게 이끌어가고 있다 그러면 우리들은 따르는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리더십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리더십이 어떻다. 아, 저 사람은 리더로서 어떻다.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성경 말씀에는 무엇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리더십뿐만 아니라 팔로우십. 즉, 따르는 사람의 마음과 자세. 책임,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가 바르게 이끌어감에 있어서 속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따를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마음과 자세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혼의 자유가 방종이 되지 않으려면, 그죠? 영혼의 자유가 방종이 되지 않으려면 선택이라는 책임, 선택에 대한 책임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죠? 그게 바로 영혼의 자유라고 하는 어떤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7절 말씀입니다. 자, 7절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 오늘 본문에. 자,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과 이제 비슷한 이야기가 그 뒤로, 그 밑에서부터 쭉 나온 이야기고 또 결론적으로 얘기한 게 11절입니다. 이 모든 것은 같은 그한 성령께서 행하사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지체들의,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면 각 지체들을 성령님께서 개별적으로 선물을 주십니다. 개별적으로 선물을 주신 것이 어떻게 된대요? 성령님에 의해서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타난다. 자,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선물들이 각각 다른데 나타나는 것이 우리들이 보기에는 어떠냐면요? 뛰어남과 약함의 차이로 느껴지기도 해요. 뛰어남과 약함의 차이. 아, 어떤 사람은 저기서 설교를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저기서 설거지를 하고 있고, 이것을 봤을 때, 오, 뛰어나다, 오, 약하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각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근데 그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은 이게 뛰어나다, 약하다, 좋은 거다, 나쁜 거다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을 때,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아, 성령님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구나. 아, 저 사람이 하는 것들이,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성령님을 통해 저 사람에게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적인 모습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령님의 마음으로 각 사람들의 직무와 역할을 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부터 나타나는 성령님의 일하심을 지체들이 느낄 수가 있어요. 내가 성령님의 주신 마음으로 이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 그러면 지체들이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4절부터. 오늘 이제 본문, 12절부터. 오늘 같이 읽은 몸은 하나이며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그한 몸에 모든 지체가 많아도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리하시느니라. 그리고 13절에 성령 침례를 받았다. 아까 전에 우리가 3절과 더불어서 함께 살펴본 말씀이죠. 성령 침례를 받아서 우리가 한 몸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14절 보면 몸은 한 지체가 아니요 여러 지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런 그 몸에 대한 설명이 14절부터 시작해서 21절까지 쭉 나옵니다. 21절까지 제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15절에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면 이런 이유로 그것이 몸에 속하지 아니하느냐? 만일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면 이런 이유로 그것이 몸에 속하지 아니하느냐?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냐?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18절 보시면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지체들을 곧 그것들 각각을 몸 안에 두셨느니라. 자, 여기에서의 몸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 안에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두셨는데 어떻게 두셨다고 그래요? 기뻐하시는 대로 두셨다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대로. 즉,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각각의 역할들이 주어진 거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무언가 이 교회에서 하고 있다. 그죠? 이 교회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다. 근데 그것이 성령님에 의해서, 아까처럼 성령님에 의해서, 아, 저 사람은 참 저게 잘 어울린다. 너무나 잘하고 있다. 그렇게 느껴지고, 나 또한 그렇게 느껴진다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기쁨이 넘친다. 그러면 하나님 또한 기쁨이 넘치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20절 보겠습니다. 아, 19절 보겠습니다. 만일 그것들이 다한 지체라면 몸은 어디 있느냐? 그러나 이제 그것들이 많은 지체이나 그럼에도 오직 한 몸이라. 눈이 손에게 이르기를 나는 내가 필요 없다 하지 못하며 또 머리가 발들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가 필요 없다 하지 못하리라. 각 지체들 간에 아, 저 사람은 진짜 왜 여기 있는 거야? 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뜻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지체, 그 멤버, 우리 안에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다. 우리가 아니다라고 할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22절 말씀 보시면은요.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그 지체들이 더욱더 필요하고, 또한 우리가 덜 귀한 것으로 여기는 몸의 그 지체들, 곧 이것들에게 우리가 귀한 것을 더 풍성히 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부분들은 아름다운 것을 더 풍성히 얻나니. 2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약하게 보이는. 23절에는 덜 귀한 것으로 여기는. 자, 약하게 보이는 것, 덜 귀한 것으로 여기는 것은 누구의 시각이에요? 예, 인간적인 시각입니다. 예, 우리의 눈이라는 거죠. 인간적, 육신적인 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너희가 약하게 보이고 너희가 귀하지 않게 여기는 것 같으니? 그러니? 아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기뻐한다. 다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체들을 약하게 여기거나 덜 귀하게 여기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몸을 다 같이 고르게 하시고 부족한 부분에 풍성함을 더해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에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은 아마 체감을 하실 거예요. 건강에 어려우심을 겪으신 분들은요. 그러니까 몸이 한 군데 안 좋으면 그안 좋은 곳으로 인해서 어때요? 전체가 다 힘듭니다. 그죠? 전체가 다 힘들어요. 내가 아픈 건 허리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 허리 하나 아픔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온몸이 움직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죠? 내가 상한 거는 뭐 이쪽 안쪽에 간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점점 피곤하고 점점 이렇게 누그러지고 막 몸이 너무나 힘들어지는 것을 볼수 있는 거죠. 저한테는 비장이 하나 없거든요. 비장이 없으니까 굉장히 쉽게 피곤함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체 가운데 뭔가 하나가 부족하다라는 것이 느껴지면 교회 전체가 다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체들의 어려움, 우리가 보기에 약하고 덜 귀하게 여기는 그런 분들이라 할지라도 속해 있는, 교회에 속해 있는 지체들이라면 우리가 반드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에게 풍성함을 더해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모두에게 모든 것이 유익이 되는 각 지체들이 모두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자,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것은 몸 안에 분쟁이 없게 하고 오직 지체들이 서로 같은 보살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몸 안에 분쟁이 없게 한다.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라면 교회 안에, 즉 몸이라고 하는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키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2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교회에 속한 지체들은요, 분쟁이나 다툼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권면의 방법, 간청이라는 방법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런 분쟁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그 상대방에게 분쟁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그 지체에게 다가가서 간청하고 권면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권면한다라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권면. 제가 사전 한번 찾아봤습니다. 권면이 뭔가? 권면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남을 알아듣도록 타일러서 어떤 일에 힘쓰게 한다. 권면이 그런 뜻이래요. 남을 알아듣도록 잘 타일러서 어떤 일에 힘쓰게 한다는 거죠. 자, 잘 타일러서 힘쓰게 하려면 그 타일르는 강도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에게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 일에 다시 힘쓸 수 있게 하는 거죠. 잘 타이르는 게잘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은 그냥 나가버릴 거예요, 아마. 그죠? 예. 그래서 권면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할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는데, 이 권면을 할 때와 권면을 받을 때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 걸 한번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권면을 할 때는요, 첫 번째로 필요한 게 기다림이라는 게 필요해요. 기다림. 권면의 대상, 권면을 해줄 수 있는 그 대상이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을 때까지 좀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저희 교회는 근본주의를 추구하고, 이런 신약교회를 추구하고,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또는 외부에서 이렇게 교회를 방문하시고 들어오신 분,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예배에 이렇게 참석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우리 교회와 맞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게 있어요. 그죠? 뭐 그냥 딱 보이는 걸로 말씀드리면 어떤 옷차림이라든가 언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처음 오고 한두 번째 정도 왔는데, 아유, 자매님 그 옷이 왜 그래? 아우, 뭐 이거 왜 이렇게 그냥 정신없게 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아,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분이 뭐할 때까지? 그 권면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즉 성장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반드시 기다리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다림을 통해서 성장할 때,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때 이야기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권면을 하기 위해서는요, 말씀과 지체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 성경대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면 당연히 그 성경이 어떤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에 대한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이 사람한테 이야기해 줄 때, 아까 전에 권면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을 잘 타일러서 힘써 일할 수 있게 해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맞는, 이 사람에게 잘 설명이 들어가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권면에 있어서는 말씀에 대한 지식과 그리고 지체에 대한 지식. 그 지체에 대한 지식은 무엇으로 쌓을 수 있는 거냐? 지체에 대한 관심이거든요. 지체에 대한 관심이다. 제가 이제 중고등부 교사를 하는데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그 고충, 어려움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 아이들에게 할 말이 많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좀이 근본주의 교회를 다니는 우리 아이들이, 아, 좀, 그, 좀 근본주의답게, 옷차림도, 언행도, 행동도, 이런 것들이 좀잘 맞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커서,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싶거든요. 예. 우리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치마도 좀 길게 입고, 아직은 어리니까 화장도 좀 절제하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싶거든요. 근데 이야기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 그래요? 그 아이에 대해서 잘 아니까 그래요. 아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떤 성격이다, 그리고 또 어떤 환경에서 자라고 있다, 학교에서의 가정에서의 생활들이 어떻다, 이런 것들을 잘 아니까 굉장히 조심스럽다라는 겁니다. 조심스럽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한다는 건이 아이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체들도 알아야지만 조심스럽던, 아니면 뒤끝이 없다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던 그 지체에 대해서 알아야지 권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관심, 이런 것들은 애정, 사랑이 동반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또 권면할 때 마지막으로 또 생각해 볼수 있는 게 지혜롭게 해야 돼요. 지혜롭게.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보면,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지체에 대해서 나보다 더 낮다.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가면 좋지 않은 말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아, 우리 형제님, 우리 자매님, 아, 제가 참 부족한데, 우리 형제님이나 자매님이 좀 이렇게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온유하게, 이렇게 권면을 하면 누구나 다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권면을 받을 경우에는 좀 어떻게 할 거냐? 권면을 받을 수도 있다고 그랬죠? 권면을 받을 경우에는 나는 권면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권면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지체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충고를 해주는데 그 충고를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전달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좀더 성숙한 사람이라면, 교회에 속한 좀더 성숙한 사람이라면 어떤 권면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아, 그렇지. 아유,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이러한 권면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뭐냐? 양심에 거스르지 않게. 즉, 권면이 들어왔을 때내 양심에 거스르지 않게, 예, 아니요. 예는 예라고 이야기하고, 아니요는 아니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은 한 몸이고 지체이기 때문에 권면을 할 수도 있고 권면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면은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권면하는 사람이든 받는 사람이든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자, 우리 같이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 네,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고 내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온유함으로 그 사람을 회복시키고 너 또한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그래서 권면을 하는 것과 권면을 받는 것 모두 다 우리에게 유익하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몸의 지체이기도 하면서 다른 사람도 몸의 지체다, 이 몸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내가 지체이면서 이것 또한 내 몸이기 때문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코 분쟁과 다툼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한 몸이라는 취지로 본다 그러면, 분쟁하는 것, 다툼하는 것은 무엇과 같냐? 자해하는 것과 같아요. 그렇죠? 자해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교회에 속해 있는 여러분들은 분쟁으로 하지 말고, 다툼으로 하지 말고, 간청과 권면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게 여기서 얘기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26절 보시면,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존귀를 얻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기뻐하느니라.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요, 지체를 보살피고 함께 고통받고 함께 기뻐한다는 거예요. 함께 고통받고 함께 기뻐한다. 그러니까 형제 자매가 어렵고 어려움에 처해 있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도와주고, 이런 게 이제 교회 지체들이 하게 되는, 서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지체들의 모습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굉장히 가족 같아져요. 그렇죠? 교회가 가족 같아집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요, 그 안에 그런 마음들로 함께한 사람들만 모여 있다 그러면 굉장히 가족 같은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 영적인 가족이잖아요. 그죠? 가족을 뛰어넘어서 한 몸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서로 고통받고 기뻐하고 이런 것들이 마치 가족과 같다. 특별하게도 내가 경험한 것과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죠? 내가 경험한 것과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 그 사람을 알게 되면 어때요? 굉장히 더 마음이 깊어지고, 이 사람과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예. 제가 지난번 간증 때, 개인회생까지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어떤 형제님이 그러더라고요. 형제님, 나도 개인회생 했어. 나도 개인회생. 얼마 안 됐어?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알잖아요. 거기까지 가기까지가 얼마나 힘든 과정을 겪었을지를 느껴지는 거죠. 아, 그랬겠구나. 말은 다 하지 않더라도, 아, 저런 경험을 가지고 계시구나. 아이고, 그렇구나. 어떤 분이 딱 왔는데, 뭐 예를 들어서, 아, 제가 아이가 넷입니다. 그러면, 아이고, 그러시군요. 아이가 넷이군요. 굳이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그것 자체로 서로 동질감을 느끼고, 어때요? 예, 네, 서로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위로가 된다. 아이가 넷이군요라고 했더니, 아유, 어쩌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안 되고, 그죠? 그러면 안 되고. 그 존재 자체로 서로 같은 상황, 같은 경험에 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어때요? 같이 위로가 되고 같은 어떤 그 동질감을 느낀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소그룹 모임을 한다고 해요. 오늘 소그룹 모임을 하실 때내 안에 있는 것들을 좀 진솔하게 내놓으세요. 지체라면 그럴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좀 진솔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이 뭐다. 왜 그런 거 있죠? 나 스스로도 나를 속이려고 하는 것들. 아, 생각하기 싫어. 안 할래. 아, 막 싫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이 믿음의 형제들 안에서, 믿음의 지체들 안에서 오픈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같은 경험이든 아니면 연배가 높으신 분들은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든 함께 서로 교제하면서 나누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대 간에, 오늘 이제 연령별로 보인다고 하니까요. 세대 간에 서로도 잘 알아야 되고, 세대 안에서 서로도 잘 알아야 되고, 세대끼리도 서로 좀 알아야 됩니다. 세대 안에서 말고 세대 간에서도 좀 알아야 돼요. 그래야 폭넓게 서로 위로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피 우는 자들과 함께 슬피 울라. 우리가 지체로서 이런 것들을 좀 함께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지막 27절.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개별적으로는 지체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교회를 모으는 원리가 참 재밌고 특이한 거예요. 먼저 각 지체들을 그리스도로부터 구원받게 하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멤버로 들어온다 그랬죠. 그리고 각 지체들도 그렇게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 보니까, 다른 지체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루는 게한 몸이다라는 거죠. 한 몸이다. 그래서 동질감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지체다라는 것입니다. 지체다. 그런 것들을 인식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하는 인식과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한 근거로 모여야지 그런 것이 근거가 되지 않고 바탕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굉장히 모래알 같습니다. 푸석푸석해요. 만남이 푸석푸석해요. 예, 서로 나누고 이야기하는 게 그냥 뭐,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예, 뭐 그냥 시사적인 거나 얘기하고 뭐 이런 거 간단한 거. 자기소개 있는 게안 나온단 말이에요. 지체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야 자기소개 있는 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속에 나오는 건 대부분 다 뭐겠어요? 나의 약한 거. 그죠? 우리 목사님 표현처럼 취약한 거.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주로 있잖아요. 그런 속에 있는 것들이 지체의식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내가 나오게 되고 상대방도 그걸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였다면 그런 지체라고 하는 인식과 지체라고 하는 근거를 바탕으로 교회가 만나고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인식이 있을 때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뻐하신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 보면은요, 너희는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한 마음과 한 생각이 되어 내 기쁨을 성취하라. 하나님의 기쁨을 성취하라. 어떻게 해요? 같은 생각, 같은 사랑, 한 마음, 한 생각으로. 그렇게 교회가 결속되고, 모여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을 성취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교회에 속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이 교회와 생사고락을 함께 한다는 겁니다. 이 교회와 생사고락을 함께 한다. 이 교회는 유기체라 그러잖아요. 생명력 있는 유기체로 모여있다. 그래서 이렇게 묶여있는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이 생사고락을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교회에 속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 속했다. 우리가 교회에 어려움이 많다라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교회에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이런 교회의 어려움이 많을 때일수록 내가 어떤 모습인가,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잘 돌아보세요. 이 어려울 때일수록 이 교회에 대한 책임과 희생, 이런 책임과 희생을 나는 더하려고 노력을 하는가? 그런 것을 마다하지 않고 내가 함께하려고 노력을 하는가? 교회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은요,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나갈 준비해요. 가만 있어봐. 이 교회가 이상한 것 같은데? 이거 문제 있는 것 같은데? 아, 나 빨리 나가야 되겠다. 교회에 속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간 본다 그러죠, 보통. 그죠? 간 본다. 아, 이 교회가 어떤가? 간 본다. 간 보는 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 그만큼 힘든 게 없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 교회에 속했다. 그런 속함에 대한 확신이 있으시다면, 이 교회와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 할수 있어야 그 사람이, 그 지체가 교회에 속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속한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러면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또 검증을 해보고 스스로 점검도 해보면서 교회를 견고하게 함께 세워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던지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저 말고요.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 교회에 속해 있는가? 나는 이 교회에 정말 속해 있는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볼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